지금 이제 5분 시간부터 이제 오늘 끝날 때까지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아마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치시고 자격증 따고 나중에 그 제가 그 이제 센터에 뭐 등록하셔가지고 제가 요양을 나가시면 이런 일상생활이나 개인활동을 주로 많이 지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상생활이나 개인활동을 지원하다가 보면 아까처럼 응급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잘 지원해 드리라고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하는 과목은 일상생활이나 그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만이 하는 어떤 개인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병원에 간다거나 뭐 그죠? 관공서에 간다거나 이런 거를 할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의 건강 상태를 그 정도라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공부 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죠?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하면은 좀 어색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잘 알고, 오히려 뭐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그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일상생활의 전문가들이신데, 뭔 공부를 또 하나 이렇게 싶긴 하죠, 그죠? 그래도 새롭게 한번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아온 그런 일상생활이나 개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목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데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돌보는 대상자들은 다 질환이 대부분이 있죠, 그죠? 질환이 대부분 있어서 혼자 생활이나 활동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 준비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 관리도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뭐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이라든지 식기라든지 이런 것들 위생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들은 우리 스스로 잘 해야 될 것들은 뭐죠? 개인 위생이잖아요, 그죠? 개인 위생. 그 개인 위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손 씻기죠, 그죠? 손 씻기. 그다음에 그 외에 또뭐 기침할 때도 뭐 아주 기침 에티켓을 잘 지켜라. 개념 기침 뭐 에티켓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기침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5월 달 되니까 많이 풀려가. 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 저기 하본역 있는 데를 갔더니만은 엄청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식당에도 보니까 막줄서 있고, 그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괜찮겠나, 이렇게 걱정은 되던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개인 위생 마스크 잘하고, 손잘 씻고, 너무 딱 붙어 앉지 말고, 그죠? 그래도 뭐 음식 먹는데 보니 다 같이 먹던데요. 또 직업이 직업인지라 또 유심 보잖아요, 가면은. 숟가락 다 같이 이어가지고 국물 떠먹고, 그죠? 이제 각자 접시를 해가지고 예, 같이 먹더라도, 지금 5월 8일 되면 또다 자녀들이 오죠? 아니면 부모님 찾아가셔야 되고, 그죠? 젊은 몇 분은 부모님 찾아가실 것 같고, 또몇 분들은 자녀들이 찾아올 것 같네, 그죠? 예. 그래서 어제 아마 복잡했던 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겸사겸사 3대가 다 와서 식사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모였구나. 이때까지는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죠? 자주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얼마나 참 반갑게 다 만났을 텐데.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막 오늘도 보니까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너무 많이 오거든요. 막 보면. 그죠? 뭐 여기 있으면은 다 오잖아요. 경북도에서 오고 의성군에서 오고 군위군에서 오고 영천에서 오고 구미에서 오고 칠곡에서 오고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한 번만 보내도 우리는 몇 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일 그걸 이제 이만큼 쌓여가지고 삭제하고 이제 오늘도 한 서너 개 왔는 한 네 번인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다가 또 불 나니까 또 불 조심하라고 또 막 오대, 그죠? 산불 조심하라고. 자, 그렇게 식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위생관리 방법에 대해서 하지만은 의복에 대한 부분들, 침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청결관리, 세탁방법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출할 때 동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일상 업무는 어떻게 그 대상자가 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행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 주거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과목은 요 실기 해놨죠. 그죠? 실기 시험 칠 때 다 나옵니다. 이제 2시간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론 1시간, 실기 1시간. 실기도 매나 필기로 칩니다. 실기 진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다만 실기 과목을 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집에 가서나 어디선가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실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명현 교수님이 실기 과목을 되게 많이 하시죠. 보면 뭐 이동 요양 보호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걸을 때 뭐 어떻게 걸어야 되고 저 부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또 휠체어를 탈 때는 어떻게 타야 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침상에서 체위 변경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하죠. 그죠? 그다음에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같이 걸을 때 다리를 뭐 평지에 걸을 때는 뭐 어떤 다리부터 나가야 되고 그죠? 또 버스 탈 때는 뭐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 아픈 다리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지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지 이런 거 많이 좀 배우셨어요? 평지 걸을 때는 어떤 다리가 먼저 나가요? 건강한 다리? 정말요? 올라갈 때는? 버스 탈 때는? 건강한 다리죠? 내려갈 때는? 예? 내려갈 때 건강한 다리 먼저 내려가요? 뭐 다 똑같네 그러면은. 헷갈리시죠? 그죠? 내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평지하고 내려가는 길은 아픈 다리가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예.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고 아픈 다리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빨리 옮겨줘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갑니다. 버스를 타거나 오르막이는 그죠? 계단을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갑니다. 그죠? 예,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리 중에 불편한 오늘 요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한 다리가 있으면 불편한 다리를 먼저 내리는 게 편한지 건강한 다리를 먼저 내리는 게 편한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보면. 예? 예. 예. 나올 때 건강한 다리 먼저 나오지 그래 그거는. 아니요, 그거하고 틀려요. 내려갈 때, 저기,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틀려요. 내려갈 때는 뒤에 있는 다리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리가 나중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단을 있을 때는 우리가 불편한 다리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갖다 붙여주고, 그죠? 불편한 다리 가고,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이렇게 가야 돼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제가 잘못 가르 잘못 알려드리나? 그게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험에 가끔 보면 83세의 김씨 할머니가 지금 버스를 타려고 한다. 할머니는 왼쪽이 좀 불편하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 다리부터 올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 적이 있어요. 왼쪽 다리 불편하면 오른쪽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승용차를 태울 때도 우리가 몸의 어느 부분이 먼저 차에 들어가야 되는지. 태웠어요? 그거?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차 탈 때는 어떻게 타요? 뒷좌석에 태워야 되죠. 그죠? 몸이 불편하신 분은 뒷좌석에 태우면 어떻게 태워야 돼요? 엉덩이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리를 덜어서 안쪽 먼저 이 안에 있는 다리부터 넣어드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엉덩이부터 들어가야 돼요. 몸을 해서 엉덩이부터 앉혀드리고 나올 때는 다리부터 나와야 되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보면.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 불편한 다리가 먼저 가나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야 되나 뭐 이런 오르막 내리막 평지 이럴 때고 기억을 잘 하셔야 돼.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왜 내리막이나 평지에 아픈 다리가 먼저 가야 될까 해보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 그게 훨씬 덜 불편하더라고. 자 그거는 뭐 이제 또 다른 교수님 과목이라서 제가 더 할 수는 없고 자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은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되나 목적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거기 보시면 139페이지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두 번째 첫 번째 줄 마지막에서부터 보면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은 해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상자한테 불편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단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남아있는 능력,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어르신들은 그냥 내가 다 해주면 제일 편해요. 아, 어르신 가만 계세요. 그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르신이 막 걸레지고 할락하면 그죠? 아유 제가 청소 그거 해드리려고 왔잖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냥 가만 계세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지. 혹시나 대상자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 보면 아이고 그 요양보호사가 온다면서 왜 요양보호사가 안 하고 할머니한테 다 시키냐 이럴까봐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가 좀 움직이고 관절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뭐 좀 옳게 청소가 안 되더라도 좀 움직이시는 게 할머니의 능력을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양보호사가 우리가 요양보호 활동을 할 때 너무 부지런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죠? 부지런하되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대상자를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이 요양보호 활동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활동이다. 굉장히 인내해야 돼요. 막 가슴이 답답해요. 어떤 때는. 속이 답답하고 이런데 그걸 견디내야 됩니다. 막 걷는 것도 그죠. 나는 뭐 두 발짝만 하면 가는데 막 한 열 발짝 뛰어야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알죠. 그분의 상태를 알지만은 나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제 적응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가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적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일상생활의 불편한 것을 최소화하고 그렇지만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은 일단 대상자의 질환이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뭐 했어요? 처음부터 지금 아직도 덜 했는데 심리정신계까지 지난번에 다 했고 우리가 또 뭐 했어요? 뇌졸중, 치매, 파킨슨까지 다 했잖아요. 파킨슨 병까지. 이 사람들의 병이 어떤 병이고 왜 왔고 그죠?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노인 질환의 특성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뭐겠다, 욕구가 이제 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이런 욕구들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존중돼야 됩니다. 내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를 찾아갔을 때는 내 생활 방식과 가치관은 조금 조금 떼놔야 됩니다. 대상자의 이때까지 생활했던 방식, 그렇죠? 그거를 존중해줘야 되고 대상자가 그렇게 살아서 이때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저건 좀 잘못된데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거 싶은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때까지 익숙하게 생활했어요. 뭐 전기 그 뭐야 청소기도 그 뭐야 뭐지 진공 청소기 갖고 하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편한데 할머니 계속 빗자루가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 그렇게 하면 먼지도 나고 힘도 들잖아요. 이거 갖고 밀마 되는데. 아이고 나는 그거 안 써봐서 불편해. 그럼 불편한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그래서 할머니 방식대로 놔두는데 빗자루가 많이 먼지가 나면 좀 먼지가 덜 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줘야 되겠죠. 빗자루를 좀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약간 물기를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건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죠? 아, 그 할머니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의사소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있죠. 아이들한테도 대화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도 아,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라카이 그죠? 그게 제일 대화를 단절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물어 보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하면 입 다물어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른들은 더 자존심 상해요. 자기가 이때까지 그렇게 와서 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대화의 문이 조금씩 조금씩 닫혀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안전이 최대한 배려돼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배려돼야 된다. 안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안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해주려면은 대상자하고 요양보호사 간의 신뢰관계도 형성이 돼야 돼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따르고 뭘 어떻게 하자 하면은 잘 협조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대상자가 남아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이 사람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대상자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대상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나 저까지는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뭐든지 할 때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라. 뭐 도장을 팍 찍으라는 게 아니고, 아 오늘은 좀 세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옷 제가 보니까 좀 세탁해야 될 것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어르신 세탁하면 안 되는 거 저기 봐주시겠어요? 세탁할 거 뭐뭐 해야 될지 봐주시겠어요? 나는 대충 봐놨지만은 대상자에게 오늘 빨래 하려고 하는데 뭐 빨래 할 거 주시겠어요?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좀 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물품을 재가에 가면 우리가 거짓 물건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물품을 쓰는데 우리가 일회용 장갑도 많이 써야 되고, 그죠? 뭐 행주도 써야 되고, 때로는 바꿔야 되고, 뭐 비누도 새로 꺼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죠. 그죠? 이런 것들을 쓸 때, 동의를 얻어서, 아유, 비누 새로 내야 되겠네요. 다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회용 장갑은 뭐 일일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긴 쓰는데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 거다 생각하고 좀 아껴가면서 그렇게 쓰자. 그리고 일회용품들은 환경 오염의 또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주범이니까 환경을 생각해서도 조금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이렇게 쓰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중요성 요거는 이제 요 제목만 딱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이 있고 일상생활 지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신체 활동 지원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머리를 감긴다든지 세수를 시켜준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몸단장을 시켜준다든지, 그죠? 가끔은 우리가 밖에 외출 가면 화장도 좀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줄 수가 있고, 뭐 메이크업이라고 뭐 그렇게 요란한 게 아니라 뭐 선크림 정도,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그죠? 선크림 바르고 이 정도는 자 해줄 수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도록 격려해주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오른쪽 손을 잘못 써서 왼쪽 손으로는 너무 어색하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뭐 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체위 변경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을 우리가 신체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지원. 그래서 아마 이명현 교수님한테 배우는 거의 대부분이 신체 활동 지원 때문에 배우고 있어요. 그거를. 뭐, 이동 보조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신체 활동 지원이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 활동을 우리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이죠. 그래서 간접적인 활동,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을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식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밥을 잘 못 먹고 이러니까 반찬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분한테 맞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밥을 하든지 죽을 끓이든지, 그죠? 미음을 끓이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뭐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이죠. 그죠? 그래서 뭐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그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위 변경도 중요하지만 환경 정리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 청소도 필요하고 침상 청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 활동이죠.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분이 신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 간접 활동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대상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건강을 유지하거나 정진시키거나 조금은 회복시키거나 뭐 이렇게 또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은 우리가 그 옆에 한번 참고를 보실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표준서비스가 하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서비스의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게 주제들인데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 그 다음에 정서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지원, 그 다음에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양보호사가 이 중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간호처치죠. 예. 간호처치는 간호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관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 준비하고 영양 관리.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맛도 달라지고 그죠? 모든 우리가 인체에 노화가 오면서 각 그 부위, 계통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위도 용적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산 분비도 잘 안 되고 그죠? 침도 줄어들고 이도 나빠지고 이러니까 씹어 먹고 소화시키는데 힘들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나이를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어릴 때는 빨리 막 나이 들고 싶었어요. 그죠? 빨리 어른 되고 싶었는데 어른이 돼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예.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그죠. 뭔가 몸은 자꾸 말을 안 듣고 마음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가 변하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소외감 들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어때요?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꾸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가고 싶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어도 나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공원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데나 가든가 뭐 젊은이들 식당에도 가면 좀 분위기 있는 데 가려면 좀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잘못 왔나 이 생각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영화 보러 갈라 해도 어머나 이리 보니까 나처럼 이리 온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 거의 없더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이리 오고.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도 영화 가면 항상 조조 아니면은 뭐 못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새벽에 잘 못 오니까 첫 타임에 잘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 특정 사람은 아니지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감각기계나 이런 뭐 소화기계나 그죠? 호흡기계나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노화가 되니까 음식도 예전에 먹던 음식 먹기가 힘들고 그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도 먹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한테 맞는 영양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을 좀 더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이런 식사를 좀 균형 있게 영양가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식사 준비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려면은 식사를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산의 진미 가득한 식사를 준비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고기도 질겨서 잘 못 먹잖아요, 어르신들은. 자, 그래서 대상자와 항상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식단은. 그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잘 안 먹는 음식,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이런 거 특이 사항을 잘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파악하고 아주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먹으면 배탈이 잘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록을 해놓는 게 좋아요. 이제 뭐 혼자 사는 경우에는 소량씩 해서 한 번 먹을 정도만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같이 시장에 못 가고 혼자서 가서 그 재료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 반드시 뭘 사야 되는지 얼마나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상자하고 같이 의논하고 갔다 와서는 영수증을 잘 챙겨서 드리고 장애가 이 재래시장에 가면은 영수증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을 해서 꼭 남기도록. 왜냐하면 혹시 치매 대상자나 이럴 경우에 나중에 가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항상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구매할 때는 물론 식당은 이제 대상자하고 같이 작성을 해야 되고 구매 목록 만들고 그다음에 대상자하고 의논해가지고 현재 뭐 어떤 것들을 조정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지금 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조사해보고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구매 장소, 재래시장에 가서 사야 될지 마트에 가서 사야 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되죠. 꼭 구매할 때는 필요량만 하고 반드시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음식은 식재료는 혹시 통조림이나 뭐 여러 가지 요새 두부도 그렇고, 그죠? 어르신들한테 많이 쓸 수 있는 식품 중에서 우리가 두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두부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 혹시 보면 항상 그 겉표지에나 아니면 밑부분에 뒷부분에나 이런 데 보면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가 있어요.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는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 거는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신장질환이 있으면은 신장질환이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면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관 방법, 보관 상태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 보관할 수 이 어르신 대상자의 집에서 보관이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또 뭐 장기간 보관해도 되는 건지 또 냉장고에 보관해야 될지 실온에 보관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혹시 냉장해야 되거나 냉동 보관해야 되면 즉시 구입해가지고 가져오는 즉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조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조리를 할 때는 식재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식재료 준비는 뭐 그 대상자가 음식 섭취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서 준비를 잘 못 씹는 분은 굉장히 다져서 이렇게 많이 안 씹어도 삼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료 자체도 부드러운 재료, 섬유질이 많은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재료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뭐 잘게 썰어서 이렇게 다져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화 능력, 삼키는 능력이죠. 연화 능력은 삼키는 이런 그 연화 능력이 떨어진 대상자는 역시 부드럽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 재료를 푹 끓이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믹스에 갈거나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좋죠. 근데 뭘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 더 안 좋겠느냐, 우리 그거 안 되는 이유를 알죠. 뭘 그렇게 이게 그냥 물처럼 해주면 안 되는 이유를 알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례가 들죠. 예. 오히려 사례가 됩니다. 이거 연하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그렇게 하면 기도로 넘어가 가지고 사례를 하죠. 그래서 그 조금 멀근 것보다는 약간 뻑뻑한 거 이런 게 좋다 했죠, 그죠? 그다음에 한 번에 많이 못 먹는 경우는 소량씩 자주 드려야 되겠죠. 조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흔히 지금 뭐 다들 여기 조리의 대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영양이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어르신들한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또 먹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먹을 수 없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제 볶기죠. 볶기, 삶기, 튀기기, 무침, 찜, 그 다음에 굽기. 이렇게 우리가 조리를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가지로. 근데 볶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온에서 단시간에 볶아야 되죠. 볶는 거는 고온에서 단시간에 볶는 게 영양가 파괴가 덜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고온에서 단시간에 조리하면 이 수용성이,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물이 덜 빠진, 수분이 덜 빠진다는 거죠. 용출이 적다는 거는. 그래서 그리고 비타민이나 이런 거 파괴도 적다는 거죠. 그래서 나물도 저온에서 오래 볶는 것보다는 고온에서 빨리 볶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은 하잖아요. 불 확 피워놓고 후라이팬 들고 막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온에서 빨리 하는 게 영양소 파괴가 적어요. 비타민이나 이런 거 파괴도 적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채소나 이런 것들도 수분이 빠져나오는 것 대신에 이제 기름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수분 빠지는 것을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그 풍미, 그 풍미나 이런 것들도 이제 더 높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채소 같은 것들은 살짝 데쳐가지고 볶으면 훨씬 기름도 적게 들고 색깔도 선명하고 좋답니다. 그래서 살짝 데쳐서 볶아서 조리를 해주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하면 기름이 많이 드니까, 기름이 많이 들면 이거는 뭐죠? 기름이 지방이잖아요, 그죠? 지방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도 적게 들고 색깔도 선명하니까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좋다. 줄 꺼놓으세요. 그 다음에 삶기는 굉장히 이런 뭐 채소나 뭐 아니면은 고기나 이런 것들도 그 조직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단백질도 응고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런 것들은 이제 삶으면 감칠맛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그래요. 삶으면. 그 다음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삶으면 좀 빠져나오잖아요. 기름기나 이런 것들은, 그죠?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는 것들을 가끔 많이 하는데 최대한 수용성 성분을 덜 빠져나가도록, 손실이 적도록 조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채소는 삶으면 좀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좋은데 육류는 오래 삶으면 어때요? 채소도 삶으면 좀 부드러워지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죠. 근데 생선은 오래 삶으면 딱딱해진대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생선은 너무 오래 삶지 말고 빨리 삶아서 내고, 그리고 육류는 오래 푹 끓이면 고기가 오히려 부드러워진, 좀 쫄깃쫄깃한 맛은 없어도 노인들이 먹기는 좋죠. 부드러워지니까. 그 다음 튀기기. 그래서 여기 빨갛게 해놓은 거는 시험에 이거 전부 내면서, 그죠? 연결해가지고 잘못 연결된 것은, 뭐 잘못된 것은,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튀기기. 튀기면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안 먹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지만 가끔 별식으로 해 먹거나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 드릴 수가 있죠, 그죠? 단시간에 조리가 되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적어요. 튀기는 것은. 그렇지만 지방이 많이 들어가서 기름 많이 쓰이니까, 그죠? 지방을 소화를 잘 못 시키잖아요, 노인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튀기는 조리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름기가 적은 조리방법. 요즘은 기름 안 쓰고 뭐 튀기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많이 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드리면은 되는데, 조금 딱딱하니까 그래도 혹시 소화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침은, 무치는 것은 이제 대개는 우리가 뭐 식욕이 없거나 이럴 때 새콤달콤 이렇게, 그 노인들은 너무 매콤하면 또 안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쓰리콤을 좋아해요. 매콤달콤 새콤 이렇게 쓰리콤이라 해야지 음식이 맛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노인들은 이렇게 쓰리콤하면 매운 거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재채기도 나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약간 새콤달콤, 그죠? 이렇게 하면 식욕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좀 식욕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무침을 해주면 좀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찜은, 찜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수용성 물질이 용출이 적다고 하는 게 좀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분포가 골고루 이 음식에 된대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굉장히 찜을 하면 재료가 부드러워지죠. 생선찜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 찜은 좀 뭐 구운 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찜을 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찜을 해드리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찜은 처음에는 센 불로 하다가 나중에는 약한 불로 오래 끓여가지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조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굽기. 굽기는 이제 보통 뭐 이게 그냥 굽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기름으로 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기름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뭐 우리가 생선 굽고 이럴 땐 또 하는 거 있고, 육류를 구울 때는 기름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죠. 그죠? 여기서는 아마 육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래 구우면은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죠? 적당히 구워야 된다. 그죠?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안 하고 그냥 석쇠에 뭐 굽거나 이렇게 하면 수분이, 오랫동안 구우면 수분이 다 빠지고 오히려 딱딱해지고, 기름 넣어도 기름 조금 넣으면 이거 너무 매꾸어 버리면은 딱딱해서 오히려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래 구우면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구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리 방법은 우리가 몇 가지 있었죠? 여섯 가지. 그죠? 볶기, 둘째, 삶기, 셋째, 튀기기, 넷째, 무침, 다섯째, 찜, 여섯째, 굽기. 예. 뭐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 또 어떤 것들은 오래 하면은 부드럽고 어떤 것은 오래 삶으면 질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344페이지에 노인 영양관리와 식사관리. 뭐 기초대사량 이런 이야기 다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노인들은 일단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죠. 노인이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그 여러 가지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흡수가 잘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막 아주 열량을 막 많이 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노인들이. 그렇죠? 젊은이들보다 열량은 훨씬 덜 소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도 이제 좀 낮아지죠. 그래서 이 노인들은 결국은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제 활동도 줄어들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양도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뭐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뭐든지 조금 조금씩 적당히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 345페이지에 비만도는 체질량 지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하는 내용이 있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